저희가 지난주부터 요한복음을 강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21장으로 이제 돼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1장, 특별히 1절에서 18절이 요한복음의 서문이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여러 차례 이제 강의를 해야 될 그와 같은 토픽이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난주에는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말씀만 여러분에게 이제 선포했습니다. 1절 가서 보니까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으로 생각하면 영원전 과거.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영원전 그 과거. 그 과거에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다. 누가 만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은 다른 인격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다음에 아들 하나님 말씀이 서로 다른 그런 인격체로, 그래서 한 하나님이신데 세 분의 인격체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요한이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서 보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그냥 시작을 하면서 요한이 예수님은 내가 3년 반 동안 쫓아다니며 같이 식사하고 동고동락하고 이렇게 했던 그 예수님은 단순히 육신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는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아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3절에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해와 달과 별들과 우리 사람들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구체적으로 누구냐? 그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이제 강해를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40번이고 이제 할 겁니다. 자, 요한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듣는 가운데, 여러분 이제 축구를 어디랑 하고 그러면은 먼저 아나운서가 나와서 오늘의 관전 포인트를 얘기해 줘요. 그렇죠? 오늘의 관전 포인트. 오늘 1시간 반이고 축구를 하는데 오늘은 이거를 집중적으로 좀 보셔야 그래야 아마 축구 경기 보는데 도움이 될 거다. 관전 포인트.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강해를 하면서 여러분에게도 관전 포인트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왜 요한이 이걸 기록했냐?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보라고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의 위대하심. 그냥 갈릴리 나사렛에서 목수 정도 이런 걸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우주 공간보다 더 크신, 여러분 만들었으니까 더 크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그 크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봐야, 그래야 요한복음의 핵심이 여러분에게 전달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자, 기독교는 뭐냐? 기독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한자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예요.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 체계를 우리가 기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기독교라 그럽니다. 그렇죠? 기독교라 그래요. 예수교라 그래요. 그리스도교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 예수님, 그렇죠? 그 예수님, 그 대상이 엄청나게 크면,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커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그래서 시시한 뭐 그저 옆에 있는 친구나 뭐 아내나 남편 정도, 그렇죠? 뭐 애완견 정도로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이 되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굳건한 믿음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애완견한테 무슨 믿음을 주시겠어요? 여러분이 밥을 줘야 되는데. 그치? 여러분이 밥을 안 주면 애완견 죽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저 내 옆에 쫓아다니는 그냥 펫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해도 믿음 생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죠? 삶의 변화가 생기고 정말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런 믿음 생활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음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럼 그게 뭐가 있어야 되냐? 내가 섬기는 그 예수님이 위대해야 그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말 그대로 무한대의 그 세상보다 더 크신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인식이 돼야,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믿음 생활, 굳건한 믿음 생활, 삶이 변하는 그런 믿음 생활, 그런 분이래야 저와 여러분이 모든 걸 내걸고 쫓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확고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영어로 greatness, 위대하심,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살펴보는 이런 계기를 가지면 아마 평생토록 기억에 남는 그와 같은 강해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함축해 놓은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보통 장로교인들이 만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 가면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은 뭐냐?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으뜸 가는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이 뭐냐?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집이 있으면 즐겁잖아요. 좋은 차가 있으면 즐겁잖아요. 좋은 교회가 있으면 즐겁잖아요. 기쁘잖아요. 이렇게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하고 만나면 기쁘잖아요. 그렇죠?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이 그런 대상, 내가 정말 기뻐하는 그런 대상, 즐거워하는 대상, 이게 되는 게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다, 으뜸 가는 목적이다. 첫 번째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말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존재이십니다 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그분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아시겠죠? 그게 우리 인간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존재하는 목적.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참빛, 이 빛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살아야 된다. 이 빛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기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요한복음을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이렇게 전달할 내용이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나요. 아, 이거를 어느 면에서 여기 요한복음 자체가 성경이 맨 마지막에 AD 90년경에 기록이 된 거거든요. 이게 신약과 구약을 전체를 통합을 해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까지 다 통합을 해서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는 이런 존재고 인간은 이런 존재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를 최종 종합정리한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 면에서 저도 지금까지 뭐 한 10년이고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했는데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전달하게 될 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요약을 해서 요한처럼 이렇게 강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절부터 3절 지난주 1시간 했고 오늘 4절부터 9절 이렇게 해서 이제 몇 절은 이제 강의하는데, 이 강의 오늘은 빛에 대해서 이제 강의하려고 하는데 이 빛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빛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빛,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너무 많아요, 이 얘기가. 이거를 그래서 좀 줄여갖고 해야지 이거를 뭐 한 절하고 두 절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줄여서 성경이 얘기하는 빛이 무언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가서 보니까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었다. 자,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여러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생명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많이 나와요. 21장 기록이 돼 있는데 생명을 찾아보면 life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44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장에 적어도 두 번은 생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생명, 생명, 생명. 근데 그 생명이 여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이제 생명이신데 지금부터 한 6천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온 우주 공간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사람을 이제 창조하셨어요. 땅을 만드셨어요. 자, 그래서 가서 보니까 우리 성경 말씀을 창세기 있는 거 가서 그대로 보시면 생명은 오직 땅에만 존재합니다. 지구에만 존재해요. 지금 뭐 사람들이 머리가 커져갖고 저 밖에도 무슨 생명체가 존재한다 그러고 뭐 나가봐야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관심사는 오직 이 지구만 있습니다. 지구. 요 조그만 별에만 하나님의 관심사가 있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요 조그만 지구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 지구는 우주 공간에서 보면 먼지보다 작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 크잖아요. 지금 우리 지구가 우주 공간이라고 하는데 가서 보면 지구는 먼지보다 작아요. 그 먼지보다 작은 그 지구 안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성경대로 믿으면 네, 그러면 생명체는 땅에만 존재합니다. 확실한 거예요. 자 그러면 생명체가 이 땅에만 존재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도 세뇌가 많이 되다 보니까 진화론에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한 과학을, 과학의 사실, 원리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생명은 생명에서만 납니다. 죽은 개가 개 못 낳습니다. 맞습니까? 죽은 개미가 개미 못 낳아요. 꼭 살아있는 새, 살아있는 개, 살아있는 사자만 살아있는 생명을 낳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그냥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체가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 위에 할아버지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럼 이로 넘어가면 저 맨 처음에 우리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그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성경이 아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담이 스스로 생길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누가 생명을 부여해야만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진화론이라고 하는 거 생명체가 무생명체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마귀가 가져온 가장 큰 거짓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거짓말이 크면 클수록 사람들이 잘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거짓말이 크면 클수록 사람들이 이제 잘 믿어요. 자,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저 영원전 과거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며 생명을 가진 그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에게 생명을 불어넣은 생명의 수여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그래서 생명을 부여한 이후에 그 이후부터는 생명이 생명을 낳고 생명이 생명을 낳는 그런 일이 진행이 되면서 지금 한 6천년 동안의 시간이 흘러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에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 누구냐? 여기 가서 읽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 개도 생명이 있어요. 나무도 생명이 있어요. 양파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에도 생명이 있어요. 호랑이에도 생명이 있어요. 저 바다에 있는 물고기에도 생명이 있어요. 그렇죠? 저 땅속에 들어있는 개미에게도 생명이 있어요. 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시는 생명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한이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성경에 가서 보면 두 종류의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하나는 잠정적인 생명이 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temporal life가 있어요. 그걸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earthly life, 이 땅에서만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많이 살면 70대, 80세, 90세를 살아요. 이게 잠정적인 생명입니다. 잠정적인 생명, temporal life가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떠한 삶을 주려고 해요? 영원한 생명, 우리가 그거를 eternal life라고 얘기했어요. 영원하다고 하는 그 얘기는 뭐냐? 땅에 속하지 않고 천상에 속했다는 뜻이에요. 땅에 속한 것은 잠정적인 거고 천상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은 영원하다 이야기할 때 그거를 eternal life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eternal life의 특성이 뭐냐? 영구히 존속이 되는 거예요. 영구히.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은 eternal life일 뿐만 아니라 everlasting life, 영구히 존속이 되는 그런 생명이다. 그래서 이 땅에 잠정적으로 존재하는 생명의 근원도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가 다 그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존재라고 이 사람들 가운데 그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바로 그분,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아버지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 구원자께서 본인이 가지고 계신 영원한 삶, 그렇죠? 영원한 생명, everlasting, 영존하는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거저 부여해 주신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요한복음의 기술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어떻게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 인간 생명에 반드시 필요한 그런 필수적인 요소가 뭐가 있을까? 일단은 빛이 있어야 사람이 살 수 있어요. 빛은 태양에서 지금 오는데, 여러분 지금 태양과 이 지구 사이에 거리가 있거든요. 그 태양이 1km만 저 뒤로 물러가든지 뭐 10km만 뒤로 물러가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다 죽습니다. 생명체가 죽어요. 그러니까 빛이 있어야 사람이 이제 살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 공기가 있어야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세 번째 물이 있어야 살 수가 있어요. 네 번째 음식이 있어야 살 수가 있어요. 핸드폰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자동차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집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네 가지가 없으면 인간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네 가지를 다 주시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 4절에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을 주시는 분이구나. 사람에게 꼭 필요한 빛을 주십니다. 이런 태양빛과 같은 물리적인 빛도 주시고, 사람은 그와 같은 물리적인 빛에 의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 그렇죠? 이것에 지금 산다 그랬거든요. 그 말씀이 빛입니다. 여기서 그 빛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사람에게 공기가 있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어떤 분이냐? 생명의 숨을 주시는 성령님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의 숨, 호흡을 주시는 그 성령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야,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또 뭘 얘기하냐? 우리에게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뭐냐? 예수님이 바로 영구히 솟아나는 영원한 생명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또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 우리는 사람이 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음식이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빛이라든지 공기라든지 물이라든지 음식, 이 모든 것의 원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물리적인 원천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요한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지금 4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었다는 것.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생명을 부여받았어요. 근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 얘기하고 5절 가서 보니까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자, 예수님은 생명의 참 빛이다. 또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기에 나는 문이라고 얘기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그렇죠? 예수님이 나는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야. 나는 누구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렇죠? 이야기하면서 나는 생명이고 또 나는 지금 빛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뭘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선과 악이, 빛과 어둠이 공존하며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구조를 가진 이와 같은 공간이다. 자, 영원전 과거가 있다 그랬어요. 뭐만 있어요? 선만 있는 거예요. 선만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 가운데 여기 이 루시퍼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 그룹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죄를 짓는 그런 일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하늘의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과 우주를 만들면서 우리가 지금 1초, 2초, 3초 이렇게 느끼는 시간이 이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시간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이 땅에 시간이 존재하는 건 이거 한 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 점도 안 되는 그 짧은 이 기간 안에 이 땅 안에서는 뭐가 존재하냐? 선과 악이, 어둠과 빛이 공존한다. 그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들어오시는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 아주 엄청난 그런 스케일로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 자, 누가복음 22장 53절 가서 보면 마귀는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다. 어둠. 그렇죠? 빛과 어둠이 지금 이 시간에는 갈등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마귀가 마음껏 한번 해보라고, 내가 나를 이길 수 있는지 마음껏 한번, 사람들도 유혹하고 악한 일들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마음껏 한번 나한테 도전해보라고 지금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시간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어요. 자, 그럼 하나님의 빛, 그러니까 야, 이런 빛을 이야기하는 건가? 이런 빛도 맞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빛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아시겠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뭘까? 예, 영광. 우리 출애굽기 33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하고 직접 대화를 나누는 사람의 일이 나옵니다. 하나님하고 직접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40일 동안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을 하며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모세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렇죠? 그 보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 직접 못 봤단 말이에요. 음성만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한번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한번 좀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직접 보여줄 수는 없다. 그렇게 하시고는 모세를 데려다가 바위 틈, 갈라진 데 그 틈 속에다 집어넣고 하나님이 이렇게 막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어때 조그만 이런 구멍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앞에 지나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면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나갈 때 하나님의 뒷면에서 나오는 이와 같은 광채를 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을 봤다고도 할 수 있고 못 봤다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지나가고 나니까 그냥 그 뒷면에 엄청난 빛이 발생을 한 거예요. 엄청난 빛, 그 영광의 빛이. 근데 그게 단순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영적인 빛이 아니었어요. 이 빛이 얼마나 강렬했든지 모세는 알지도 못하고 그러고 내려와서 백성한테 내려왔더니 모세의 얼굴이 그냥 막 번쩍번쩍 빛이 나니까 이 사람들이 도저히 무서워서 모세 앞에 가서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모세는 알지 못했어요. 내가 얼굴이 이렇게 변했는지.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당신 얼굴이 이렇게 빛나가고 우리가 도저히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앞에다가 베일을 가리고 백성하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다시 얘기할 땐 베일을 거두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사람이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와 같이 엄청난 그런 빛이에요. 근데 그 빛이 사람 눈에 보기에도 이렇게 물리적인 그런 빛으로 이게 비춰져서 하나님하고 만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되세요? 얼굴에 빛이 나는 이와 같은 엄청난 현상이 발생을 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된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는 빛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성막 위에 구름과, 낮에는 구름에서 빛이 나고 밤에는 불에서 빛이 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온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하는 동안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그와 같은 그 빛의 영광을 쉐카이나 영광이다. 이 히브리 말로 쉐카이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빛 영광을 쉐카이나 영광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주 공간이 이제 형성이 되는 창세기 1장을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저와 함께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머릿속으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해서, 여기 나와 하늘은 우주예요. 우주 아직 별 없는 겁니다. 뭐만 있냐 하면 엄청나게 넓은 그 우주에 지구만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지금 첫째 날 지구를 만들어요. 지구 하나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무한대 공간 안에 지구가 하나 지금 땡그랑하고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지구가. 근데 지금 어떤 상태냐? 완전히 암흑 상태예요. 빛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상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그렇죠?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고 지금 어둠이 기품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물들의 표면에서 이제 움직이시면서 하나님이 첫째 날 땅 만들고 그 다음에 우주 공간을 다 펼쳐놓은 다음에 첫째 날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여러분 무한대 이런 공간, 우리 사람이 생각할 때 무한대 공간에 지구가 있었는데 새까만 거예요. 흑암천지. 거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딱 이야기하니까 온 우주 공간이 빛으로 꽉 차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빛이 왜 그래요? 빛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죠? 빛이 생겨나는 이런 아름다운 일이 이 우주 공간을 만든 첫 번째 날에 있었다.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 딱 하는 순간에 빛이 확 들어와 버렸잖아요. 여러분 빛의 특성이 뭐냐? 어둠이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 새까만 그런 공간에 요만한 거라도 빛이 들어오면 절대 어둠이 견디지 못해요. 빛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이 왜 빛이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은 어두운 거, 악한 거, 더러운 거, 사악한 거, 지저분한 거, 그렇죠? 이건 하나님이 견디지 못해.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그냥 딱 깨끗이 제거가 된다. 여러분 깨끗이 제거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걸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빛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 빛이 얼마나 놀라운 이런 역할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과거에 이제 기록을 가서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는 가운데 영국 런던에 하루는 완전히 정전이 돼서 하나도 빛이 없었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빛이 전혀 없었다. 자, 이런 그 시점에 어떤 사람이, 우리 성냥 아시죠? 성냥불을 하나 요만한 걸 켜잖아요. 요만하잖아요, 성냥불. 그렇죠? 이 빛이 이렇게 켜지면은 30km 상공에서도 그 빛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빛의 위력이에요, 그게. 그 빛의 위력이, 요 조그만 빛이 완전한 어둠이 있는 그 세상에서는 30km 밖에서도 그 빛이 보이는 거다.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좀 착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주는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무한대의 공간입니다.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람이 보기엔 무한대의 공간이에요. 이 무한대 공간 속에 빛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빛의 속도가 얼마쯤 되냐?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흘러가요.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 제가 말하는 음성은 1초에 340m 가요. 340m. 우리 비행기는 1초에 한 250m 갑니다. 우리 비행기는. 근데 빛은 30만 킬로미터를 가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 지구가 있고 여기 달이 있거든요. 이 거리가 30만 킬로미터예요. 30만 킬로미터. 그리고 오늘 저녁에 가서 저와 여러분이 달을 한번 보시잖아요. 달을 이렇게 딱 보는 순간에 거기 빛이 있잖아요. 그 빛은 1초 전에 생긴 거예요. 달에서 1초 전에 생긴 빛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자, 그런데 어느 정도로 이 우주가 넓으냐. 빛이 수백 년, 수천 년을 가도 끝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넓은 거예요. 자, 그래서 너무 이 우주가 넓다 보니까 킬로미터 이런 걸로 해서는 도저히 우주의 크기를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빛이 간 거리가 얼마냐? 그게 9조 4,600억 킬로미터를 가는 거예요. 빛이 9조 4,600억 킬로미터. 그러니까 많은 우주 연구하는 그런 과학자들이 뭘 이야기하느냐? 그 건너 밖에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이 지금 빛을 지금 보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빛을 지금 보면 그건 무슨 얘기예요? 예, 엄청나게 오래전에 발생된 빛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와서 우리가 보는 순간에 이미 그 별은 없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온 우주공간이 200억 년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장을. 왜 빛이 날아오는 이런 속도를 다 가지고 계산해봤더니 200억 년이 됐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하나님을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여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온 우주 공간에 빛이 찬 거예요. 온 우주 공간에 빛이 찬 겁니다. 이거를 자꾸 빛이 날아오는 속도를 가지고 사람이 생각하듯이 생각하니까 이걸 200억 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온 우주 공간에 찬 게 1초에 빛이 있으라는 그 순간에다 찬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을 하나님이 이 정자와 난자가 만들어서 30년 지난 다음에 그런 아담을 만들었어요? 아니면 아담을 만들었는데 이미 완전히 성숙한 아담을 만드셨어요? 성숙한 아담을 만들었듯이 하나님이 우주공간을 만드셨을 때 처음부터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성숙한 우주공간을 하나님이 순식간에 만드시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 사람 생각으로 뭐 빛이 날아오는데 얼마가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하나님을 뭐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으로 취급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은 그거를 초월하시는 분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과 우주공간의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고 할 때 온 우주공간을 빛으로 채워서 지금과 같이 성숙한 것 같은 우주공간을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빛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빛의 특성이에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다. 아무리 어두운 데라도 요만한 빛이 들어가면 그러면 반드시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까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미신 섬겼죠. 얼마나 백성이 무지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조선시대 말기에는 전 국민의 30% 40%가 노비에 그냥 주고 돈 주고 사고 파는 이러한 노예 그런 나라였어요. 주작 사상에 빠져서 산업공상 계급체계 이렇게 해서 말 그대로 지금처럼 상업하고 공업하고 이래서 경제를 일으키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아주 이 세상에서 잡놈들이 하는 거고, 그렇죠? 예, 그저 사서삼경이나 읽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데 빠져서 4,500년 동안 하다 보니 말 그대로 국가가 도탄에 빠져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태,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 자, 이러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시대에 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외국의 방문객이 여러 나라를 다 방문해봤지만 이렇게 형편없는 나라, 살기 어려운 나라는 처음이다. 조선 땅 서울에 와봤더니 왕궁 외에는 2층짜리 건물이라는 게 아예 없다는 겁니다. 저 전 이 한성 이 내부 안에 전체가 다 똥천지고, 예, 이렇게 지저분해서 위생적으로 살 수 없는 이런 나라에 어떻게 사람이 사는가 이러던 때가 있었어요. 100년 전쯤에. 근데 미국은 똑같은 100년 전쯤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90년, 뭐 90년이나 100년이나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아시죠? 100층이 넘는 세계에서 그래도 가장 커다란 그런 빌딩인데 이거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알아요? 설계를 2주에 한 거예요. 2주에 설계하고 2년 만에 100층이 넘는 빌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2층짜리 빌딩이 하나도 없는데 100층이 넘는. 동시에 어떤 일을 했냐. 우리 지금 해저터널 지금 만들고 그러잖아요. 1927년 지금부터 한 80, 90년, 100년 전에 이미 뉴욕 섬을 연결하는 홀랜드 터널이니 이런 터널을 만들던 이러한 시대가 있었어요. 이 미국 사람들이 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왜 이런 일이 가능하냐.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깨는 거예요. 지식이 늘어나요. 이 세상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는 지식, 그 지식 안에 모든 과학과 기술을 운영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면 국가가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 국가가 1884년에 여기 인천 제물포항에 들어와서 복음의 빛을 우리 땅에 비춰주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부터 이 땅이 미신에서 벗어났어요. 무지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우상숭배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노예시대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되면서 교육기관이 형성이 됐어요. 이승만과 같은 애국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의료기관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 가운데서 여러 가지 병 가운데서 구출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이 들어와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들어오게 될 때 이 땅에 1884년 이후부터 하나님의 빛이 땅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나라가 개화가 되고 좋은 교육자들이 생겨나고 선각자들이 생각이 나고 또 어떤 일이 생겼어요? 3.1운동이 일어날 때도 거의 대다수 그 일을 주도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1948년 8월 15일에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어떤 사람들이 이 나라를 세웠어요? 기독교인들이 세운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가치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빛의 가치에 근거해서 인권의 가치에 근거해서 이 나라를 세우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우리가 지난 100년 동안 물론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이지만 조선 말기 그 다음에 일제 식민지 그 거치면서 지난 한 100년 동안 이 나라의 개화 발전을 이룬 가장 큰 세력이 뭐냐?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걸 부인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이 모든 것에 교회가 관련이 돼 있어요. 대한민국의 헌법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미국 헌법에서 온 겁니다. 미국 헌법은 어디에서 온 거냐? 기독교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의 빛에서 온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개화시키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어두움을 밀어낸 겁니다. 미신의 어두움. 그렇죠. 무지의 어둠, 노예시대의 그런 어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자유민주주의, 이와 같은 경제체제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 빛이 들어가면 어떻게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걸 뭘 보고 알 수 있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빛이 마귀의 어둠을 물리치고 이루어낸 하나님의 업적입니다. 반대가 있어요. 저 위에 북한이라는 데가 있어요. 저거는 저 어둠 속에서 마귀가 만들어 놓은 마귀의 산물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도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민이. 예, 그래서 빛이 들어가면 반드시 어둠이 물러가는 그런 일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빛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저 위는 마귀의 어둠의 역사고 그래서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이 땅에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자나깨나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이 빛이 이 국가 안에서 환하게 비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빛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물리적인 빛이 있어요. 물리적인 빛. 이건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빛은 영적의 차원의 빛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차원의 빛. 다시 말씀드립니다. 물리적인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견디질 못해요. 그런데 사람에게 영적인 빛이 비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게 뭐냐면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빛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그런 일이 사람들 가운데는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내부에 어둠이 있는데 인간 내부의 어두움은 하나님의 빛이 비춰도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싫습니다 하고 물리치면 그러면 이 빛이 그 안에 들어가서 어두움을 물리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는. 여러분, 물리적인 빛은 불가능합니다. 빛이 들어가는데 어둠이 어떻게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 속에 있는 어두움은 이 사람이 그 빛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빛이 일을 할 수도 있고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에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4장 3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불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복음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리는 거예요. 마음을 가려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자유의지와 함께 작용을 해서 그걸 가로막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또 예수님으로 인해 너희의 종된 우리 자신을 선포하노니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 빛을 비추게 하신 그 하나님,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도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그 빛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의 사람 속에 마음이 같이 결합을 해서 그 빛이 들어오는 걸 막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여전히 어둠 속에 거할 수밖에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3장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18절에 그래서 사람들이 정죄받는 이유가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다.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수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의 정죄의 이유가 뭐냐? 빛이 왔어요. 비춰줬습니다. 근데 어두운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죄 짓고 사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물리쳐버린다는 거예요. 물리쳐버린다.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이것은 자기 행위와 또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 한다. 그러니까 진리를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진리를 거부하고 빛이 들어오는 걸 차단하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이 뭐라 그래?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이다. 양심을 인두로 다 지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양심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양심이 작동을 안 해요.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양심이 인두로 지져져서 인두로 지져져 갖고 이거 가서 빛으로 다 모든 사실을 다 보여줘도 나는 모른다. 나는 전혀 알지 못한다. 나하고 상관없다. 한 달 내내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빛이 들어와도 여러분 하나님이 시청과 교육 시켜주신 거예요. 아, 저런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 봤잖아요. 저런 사람이 있구나. 저렇게 명백하게 증거를 갖다 대도 나는 모른다. 그렇죠?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냥 모든 일이 다 자연스럽게 기적적으로 돼서 이렇게 모두 되고 다 된 거지 나는 전혀 관여한 게 없다. 그렇죠? 이런 사람을 한 달 동안 하나님이 볼 수 있게 선물로 이렇게 허락을 해준 겁니다. 가족 사기단 이렇게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하도 답답한 저는 청문회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시간 낭비거든요. 이건 뻔한 얘기인데 이제 차 타고 오는데 유튜브에 맨 마지막인지 언제인지 그 여상규 그 위원장이 점장께 이렇게 타일러는 그 내용이 이렇게 5분짜리가 나오길래 한번 좀 들어봤어요. 저는 이분 목소리 듣는 것도 싫어요. 아주 싫습니다. 목소리 듣는 거.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일가족이 지금 다 구속될 그런 위기에 놓였는데 법무부 장관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게 그분이 묻잖아요. 그렇죠? 일가족이 지금 일망타진돼갖고 지금 완전히 다 죽게 됐는데 이 장관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렇죠? 근데 어때요?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양심에 화인을 맞은 거예요. 빛이 들어가도 그렇죠. 어둠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고.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경도가 되면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양심이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한 사람의 혼이 온 세상 우주 만물보다 더 귀중하다. 그렇잖아요. 그 혼이 구원을 받으려면 양심이 작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양심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 그런 사람처럼 되는 거다. 근데 이번에 그 사람에게 비춘 빛은 사람들이 조사해서 이렇게 한 조그만 빛이에요. 큰 빛도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갔으면 그냥 태양빛 앞에 적나라하게 모든 것이 사람들의 모든 것이 나타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땐 모른다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몰랐다 이런 거 못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고 두려워하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려워서 예 고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죠. 법무부 장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그게 정상이거든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 무슨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주십시오. 이런 사람, 양심이 작동하는 그런 사람, 빛이 들어올 때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9절 가서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빛은 참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항변합니다. 나는 그런 빛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예,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 나는 그런 빛을 받은 적이 없다. 성경이 뭐라 그래요? No! 뭐라고 얘기해요? 그 빛은 참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 100% 사람에게 빛을 비춰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그런 빛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로마서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되냐?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두려움과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의 권능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변명할 수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세상 해와 달과 별들과 이 창조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2장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에 14절에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나는 율법이 없습니다. 성경이 없습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을 행할 때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데 죄를 지으면 양심이 너 그거 하면 안 돼 하고 그렇죠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양심을 통해서 창조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땅의 생명체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 밀림에 사는 그 야만인이든지 아프리카 밀림에 사는 식인종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극악무도한 스탈린이든지 히틀러라든지 모택동이든지 김일성, 김정은이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 심판한다는 그런 사실. 성경 가서 하나님의 법칙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양심의 증언과 이 창조세계의 증언을 통해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더 큰 계시를 보여주고 더 큰 계시를 보여주고 결국은 사람을 보내셔서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복음을 선포해 주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하는 일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포하면서 어리석은 자가 돼서 뭘 만들어요? 하나님 대신에 메뚜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소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쥐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마리아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부처가 하나님 이런 악한 일들을 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보여주고 알려줘도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28절에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하나님이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투명인간처럼 갖다 버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일들 죄악을 짓는 그런 일들을 그럼 마음껏 한번 해보고 살아라 하고 하나님이 내치시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뭐야 버림받은 생각에 놓였다는 건 무지의 때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안 생기는 그런 때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례가 어디에 나와 있냐? 창세기 6장에 가서 보시면 노아의 때가 나옵니다. 노아의 때에 대해서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이 상상하는 모든 게 다 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직은 그렇지 않은데 노아의 때는 사람의 상상하는 모든 게 다 악이에요. 하나님이 버림받은 생각에 내어놓으니까 그 당시 인구가 5억이고 얼마가 됐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딱 8명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딱 8명이에요. 5억이고 6억이고 인구 중에 모든 사람이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악의 죄의 악순환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5억 6억에 살던 그 노아시대 사람 가운데 단 8명만 구원받는 그러한 아픔이 이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시대가 홍수 이후에도 어떻게 이어졌어요? 바벨론 사람들, 그렇죠? 이집트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로마 시대 사람들, 우리나라로 이제 천주교 암흑 시대 사람들, 그렇지 우리나라 이야기하면 고조선, 그렇죠? 삼국시대, 고려, 신라, 그렇죠? 이거 넘어오면서 조선, 조선 말기 1884년에 복음의 빛이 들어올 때까지 거기 살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버림받은 생각 속에 살며 하나님을 추구한 사람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 대한민국 이 땅에, 이 조선반도 이 땅에 1884년에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여기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은 살려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 지식 안에 그걸 두기를 원치 않고 온 국민이 다 그렇게 나가면 버림받은 생각 속에 내두면 그 나라와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냥 자동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해서 그 길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이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가 뭐라 그래?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 시대 수억 사람들 가운데 8명 구원받았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로 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믿음에 서고 우리 아이들이 확실히 믿음에 서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안에 거해야지 하나님을 지식 속에 두기를 거부하면 이와 같은 일이 생긴다.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 우리는 그 빛의 증인이다. 6절에서 8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더라. 바로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이것은 그 빛에 대해 증언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그 빛이 아니오 그 빛에 대해 증언하도록 보내어진 자다. 어둠이 판치던 세상, 예수님이 오시던 그런 시대, 그렇죠? 이집트, 그리스, 로마 다 어디 가운데 살았어요? 예, 어둠 가운데 살았어요. 그렇죠? 빛을 수용하는 자가 거의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전령사가 하나 나타났어요. 그 전령사 이름이 침례자 요한이다. 요한은 그 이름의 뻬이 뭐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를 증언하도록 나타난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뭐라 그래?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를.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전령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령사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베프티스트, 침례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더 길게 번역을 하면 침례 주는 자 이래야 되는 겁니다. 침례 주는 자, 그렇죠? 침례를 주는 자 요한이 나타나게 됐다. 그 요한의 사역이 누가복음 3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거기 가서 보니까 누가복음 3장에 어떤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 침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한 일이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다음에 침례자 요한이 증언한 내용이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죠?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그 오시는 예수님이 성령 침례를 주셔서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 침례를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옥 불 속에 들어가는 이 뭐래 불침례를 주는 그런 분이 반드시 나타나신다. 요한복음 1장 31절에 가서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분을 메시아로 드러내기 위해서 침례를 준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유명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30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고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한다. 이 말씀을 전하는 요한이라고 하는 그런 증언자가 나타났어요. 이 어두운 시대에 그 빛의 증언자로 요한이 등장을 한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시대, 대한민국의 이 어둠,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요한 이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증인이 되려고 하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온 말 그대로 전향한 경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전향을 안 했다 그러던데 보니까 전향을 해야 하는 그런 경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전향. 어둠에서 돌아섰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돌아섰습니다 하는 전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분의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 되려면 조건이 뭐냐? 침례자 요한이 했던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것을 맛을 보고 깨달은 사람이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맛을 보고 깨달은 적이 있어야지 여러분이 증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바나나가 맛있다. 여러분 먹어봐야 말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것을 먹어보신 적이 있어야, 느껴보신 적이 있어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난 사람이래야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 자식 간에든 교회 안에서든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맛보고 회개한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특히 목사는 분명히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거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내가 대신 찬탈해 가면 그건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또 뭘 증언해야 되냐. 침례자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 우린 뭘 증언해야 돼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있다고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오셔서 성령 침례를 주시고 지옥 불 속으로 떨어뜨리는 불 침례를 주신다고 하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야 그래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니고 예수님을 드러내야 그래야 예수님의 증인이 돼요. 맨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되냐? 나는 반드시 어떻게 쇠해야 되고 예수님은 반드시 흥해야. 이게 쇠하다 흥하다로 돼서 좀 그런데 영어로 가서 보면 He must increase. Increase 아시죠? 우리 중학교 때 배우는 그분은 계속해서 늘어나야만 되고 I must decrease. 나는 계속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런 사역이 예수님은 점점점점 존귀하게 되고 우린 점점점 쭈그라들어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난 그런 일이 되는 일을 해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구원받은 사람,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제가 두세 가지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 그 생명을 맛보고 은혜롭다고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내 속에 있는 어두움, 그 빛이 들어올 때 오케이 하고 어두움 밀어내고 예수님 참빛을 받아들이신 적 있으세요? 예, 이게 있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영접하셨습니까? 구원자로 영접하셨어요? 지금 증인의 역할을 어떤 식으로든 하고 있습니까? 예, 오늘 주신 메시지가 예수님은 참빛인데 그 참빛이 들어오면 우리가 증인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 이걸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증인의 역할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